BOA 뉴스입니다. 지난해 미국 하원에 신설됐던 중국 특별위원회를 1년간 이끌어온 공화당의 핵심 인물 마이크 갤러거 하원 의원이 10일 올해 대통령 선거와 같이 치러질 하원 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갤러거 의원은 사선 의원입니다. 이 같은 발표는 갤러거 의원이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거부함으로써 동료 공화당 의원들을 화나게 한지 며칠 만에 나온 겁니다. 공화당은 미국 멕시코 국경 문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처를 응징하기 위해 마요르카 장관의 축출을 검토해 왔습니다. 하원의 탄핵 소추안 표결은 단한표 부족했는데 갤러거 의원은 탄핵에 반대한 공화당 의원 3명 중한 명이었습니다. 동료 공화당 의원들은 그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하원 원내에서 그를 설득했지만 갤러거 의원은 결국 표를 바꾸기를 거부했습니다. 기록적인 숫자의 사람들이 국가들을 떠나고 미국 남부 국경에 도착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망명을 주장하고 법정 절차를 기다리면서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미국의 대도시들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11월 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이기기 위해 노력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민 문제는 강력한 공격 의제입니다. 갤러거 의원은 투표 후 발간된 월스트리트저널 컬럼에서 탄핵이 이민자들의 국경 통과를 막지는 못할 것이며 향후 공화당 행정부에 불리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앤디 김 하원 의원이 토요일 기소된 밥 베넨데즈 상원 의원을 대신할 뉴저지의 첫 민주당 경선에서 큰 차이로 승리하며 뉴저지주 영부인 태미 머피에게 고향에서 큰 참패를 안겨줬습니다. 머피 부인은 세간의 이목을 끄는 지위와 막대한 자금 모금 능력,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민주당이 가장 풍부한 지역의 카운티의 당 지도부로부터 받은 조기 지원 때문에 선두주자로 추정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머피 후보는 저지 쇼어를 따라 위치한 몬머스 카운티에서 지지를 차단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앤디 김 후보는 56.8%의 득표율로 이 대회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머피 후보는 38.8%를 얻었고, 진보적인 노동운동가 패트리샤 캄포스 메디나 후보는 4.2%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투표는 총 466표였습니다. 투표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앤디 김 후보는 자신이 경선에 참여했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승리는 현실적인 목적과 상징적인 목적이 동시에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앤디 김 후보의 출마에 탄력이 붙고 민주당 평당원들의 지지도를 끌어올 수 있을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관광객을 다치게 한 총격 사건으로 체포된 10대가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은 15살 헤수스 알레한드로 리바스 피게로아를 목요일 밤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 23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금요일 융커스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리바스 피게로아가 도난당한 물건으로 그를 제지한 타임스퀘어의 한 스포츠 용품점에서 총기를 난사하는 장면이 보안 동영상에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38세인 브라질 관광객이 다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이어 도보로 이동해 추격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으나 아무도 맞지 않았습니다. 에드워드 캐번 뉴욕 경찰청장은 11일 기자회견에서 그는 자신이 누구를 때릴지, 누구를 죽일지 단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미드타운 거리에서 자신을 쫓던 뉴욕 경찰을 향해 총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리버스 피게로아가 지하철에 진입한 뒤 가까스로 탈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이 청소년은 다음날 아침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함께 뉴욕을 탈출하려고 했으나 융커스의 한 가정집에서 체포됐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이 소년은 화장대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리버스 피게로아는 살인 미수 혐의와 함께 무기 범죄 소지 및 폭행 혐의로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비행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보석이 거부되었습니다. 총격 사건의 피해자는 현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이후 퇴원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온 관광객이며 이날 아침 귀국하기 위해 뉴욕을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리바스 피게로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지난 2일 발사한 것이 초대형 전투부 순항미사일과 신형 지대공 미사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비이성적인 정치 세력이라며 도발에 맞서 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정보 당국자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씨 일가의 세습 지배에 대한 북한 내 불만 여론이 늘어나고 있다는 한국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북한이 지난 2일 초대형 전투부 순항미사일과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힌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자신들이 발사한 것이 초대형 전투부 순항미사일과 신형 지대공 미사일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렇게 밝힌 의도가 뭐 특별히 있을까요? 윤 기자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이 북한의 발표를 보면 2일 서해상에서 이 시험을 했다면서 그 목적에 대해서 신형 무기체계들의 기능과 성능, 운용 등 여러 측면에서의 기술 고도화를 위한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새해 들어서 그 북한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특징은 순항미사일, 특히 핵을 탑재할 수 있는 전략 순항미사일 발사에 집중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발사했다고 북한이 발표한 지대공 미사일은 대공 요격 무기 아니겠습니까? 방어망의 일환인데요. 이 북한이 지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서 발표한 것은 2021년 9월 30일 이후에 2년 반 만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예. 우선 이 지대공 미사일에 대해서부터 보면은 이 방어망 대공 요격 무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미국과 한국의 그 압도적인 항공 전력에 대응해서 방공망을 강화하려는 의도라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하신 이 순항 미사일 초대형 전투부 위력 시험 주장 여기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 탄두부를 키워서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다라는 전문가 분석이 있고요. 또 다른 분석가들은 북한이 이 초대형 전투부 순항미사일 시험과 관련해서 핵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핵과는 관계없는 재래식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였을 것이고 이것은 이제 목표 타격에서 정확도를 기하려는 그런 시험을 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죠. 어쨌든 네. 북한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특징적으로 이 전략 순항미사일을 통해서 말하자면 핵, 말하자면 공격 수단을 대양화하려는 그런 시도를 새해 들어서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과연 핵탄두를 장착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최 기자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이 1월과 2월 초에 그 네 차례 이상 그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그 의도 중에 하나가 순항 미사일에 그 핵탄두를 그 장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그 순항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종류의 순항 미사일을 갖고 있는데요. 화살 1형, 화살 2형, 그리고 불화살 3-31형 이렇게 세 가지를 갖고 있는데요. 지난 2일 북한이 발사한 순항미사일, 그러니까 북한이 이번에 그 초대형 전투부를 장착했다고 얘기한 그 순항미사일의 경우에는 한 가지 그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행시간이 그 수십 분에 그친 겁니다. 과거 그 다른 그 순항미사일을 쐈을 때는 대개 불화살 화살 1형이나 화살 2형 같은 경우에는 대개 사거리가 1500km 를 비행했고요. 비행 시간이 약 2시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2일 날쏜 것은 비행 시간이 수십 분에 그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 근거로 추정을 해볼 적에 아마 그 탄두부에 재래식, 과거 자신들이 그 장착했던 재래식 그 탄두가 아니라 상당히 무거운 탄두를 장착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무거운 탄두라는 것, 즉 초대형 탄두라는 것이 북한이 개발한 그 화산 31형 그 핵탄두가 있습니다. 이것을 장착을 해서 이것을 요번에 아마 그 비스름한 무기에 그런 탄두를 아마 장착을 해서 시험을 했기 때문에 비행 시간이 짧고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 추측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한 건지 이것은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북한이 지대공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이 2년 전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동안에 혹 러시아가 미사일 기술을 제공을 해줬을까요?
알수 없는 사안이고요. 사실 북한과 러시아는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 밝히고 있는 무기 거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로부터 이제 도움을 받았을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다만 미국과 한국은 지금 진행 중인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확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우려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이 러시아가 북한의 첨단 군사 기술이나 장비를 제공할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한반도에서의 이제 말하자면 군사적 균형에 큰 변화를 가져오면서 미국과 한국에 대한 위협을 증대시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 개량에 도움을 줬을 가능성을 좀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미국이 관측하기로는 북한이 러시아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할 탄약이나 장비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러시아로부터 분명히 뭔가 반대급부를 받을 것인데, 북한이 필요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이제 북한이 이제 말하자면 군사적 측면에서 부족한 것들이 그것이 될 것인데, 가령 미국은 관련해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전투기 그리고 지대공 미사일, 장갑차,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 이런 첨단 기술들과 말하자면 장비들을 받으려고 한다. 이 지대공 미사일도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도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 이 시험 발사와 관련해서 이 관련 기술이 러시아로부터 제공된 게 아니냐 이런 말하자면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북한의 일단 미사일 발사를 전문가들은 대개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렇게 한 1, 2월 중에 4차례 이상 순항미사일 쏜 것과 관련해서 의도는 분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쏜 것을 보면 지상에서도 물론이고 또 북한은 그 잠수함에서도 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서해 해상에서도 이렇게 그 쏘고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온 순항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서 우리가 시험했다 이런 그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특히 또 순항미사일은 재래식 그 탄도미사일과 달리 굉장히 그 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 같은 순항미사일을 자꾸 개발을 하고 이것을 발사함으로써 한국으로서는 그 탐지하기 어려운 순항미사일을 여러 가지를 개발을 해서 한국으로 하여금 방공망 또 킬체인 이런 쪽에 만들어 놓은 그 무기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든다. 우리가 이미 그런 무기를 갖고 있다. 이런 것을 하나 그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역시 이제 정치적으로 미국과 한국을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 협박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의사 이런 것도 갖고 있고 한국과 미국이 자꾸 군사적 훈련을 하면 재미없다. 우리가 순항미사일 이런 것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협박하려는 의도다. 아,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전문가들은 순항미사일에 대해서는 그 탐지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미국과 한국도 이제 순항미사일이 그 있습니다. 토마호크라는 굉장히 유명한 순항미사일이 있는데 북한도 똑같은 단어로 우리가 순항미사일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미제 그 토마호크 미사일에 비해서는 좀 그 위력이나 그 정밀도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밀한 그 지형 인식 기능을 갖고 있는데 북한은 아직 그런 게 없는 게 아닌가 이런 그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예, 언론 보도를 보면 미국 공군의 RC-135U Combat Sent 정찰기가 6일 한반도 근처에서 정찰 비행을 했다고 하는데 요즘 뭐 하도 불안불안하니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는데 북한이 뭔가 도발 움직임이 있어서 지금 뭐가 뜨지 않았나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미국 공군의 이 Combat Sent 정찰기는 미국 공군도 두 대만 가지고 있는 아주 굉장히 드문 정찰기고요. 성능이 정말로 뛰어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예. 정찰기는요, 이 고성능 센서를 이용해서 수백 킬로 밖에 전자기파를 추적해서 분석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구체적인 북한의 도발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정찰 비행을 하기도 할 거고요. 아니면은 이제 상황이 굉장히 이제 긴장이 조성되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사실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잇따라서 그 발사한 상황에서 뭔가 추가적인 발사 징후를 그 말하자면 파악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 정찰기는 사실 그 미사일뿐만 아니라 핵실험을 북한이 준비한다고 할 때도 이 전자장비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예. 핵 관련 활동도 감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 비행을 통해서 정찰 비행을 통해서 북한의 움직임을 굉장히 면밀하게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군사 자산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에 관한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은 7일 공개된 한국 KBS 방송과의 특별 대담에서 북한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북한을 비이성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주로 어떤 점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건가요?
예, 앞서서 들으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핵을 개발하고 있단 말이죠. 바로 그런 점이 이제 외국에 투자를 받지도 못하고 국제사회에 말하자면 경제 제재로 그 계속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경영하는 정치 집단으로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판단이 아니다. 이런 것이 이제 윤 대통령의 발언 아니겠습니까?
네.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은 국제사회의 그 오랜 말하자면 제재에 놓여 있습니다. 유엔이 금지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 때문인데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국제사회와의 경제 교류, 거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차단돼 있고요. 또 말하자면 전략적인 물자, 심지어 원유라든지 이런 것도 수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맥락에서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또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이제 북한이 아주 극도로 제한된 부족한 재원을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해왔던 것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도 바로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것입니다.
네.
다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이제 재래식 전력에서 미국과 한국에 사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뒤처져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바로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하는 것은 적은 재원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이렇게 비대칭 수단에 의존해서 그 미국과 한국의 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 그 내용도 좀최 기자가 간단히 좀 다시 정리를 해 주시죠.
네,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그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든 안 하든 남북 정상회담을 할수 있지만 탑다운, 그러니까 수뇌부가 먼저 결정을 하고 이 같은 결정을 정부나 민간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양측의 실무자가 먼저 만나고 이에 기반해서 정상회담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윤 대통령은 자신이 과거 대통령이 되기 위한 선거 운동을 할 적에 국민들에게 보여주기를 위한 정치 일정, 보여주기 위한 정상회담, 이런 것은 안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때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고, 또윤 대통령이 과거에 밝혔던 담대한 구상,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만 밝혀도 북한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 이런 구상도 살아있지만, 다만 정상회담의 방식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그런 식으로 먼저 수뇌부가 만나서 합의를 이루고, 그러다가 그 이후에 합의가 잘안 이루어지는 이런 것보다는 하나하나 밑에서부터 쌓아 올리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런 방식의 회담과 정상회담이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 한국의 자체 핵무장 논란은 이제 완전히 끝난 것으로 볼수 있습니까?
사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이제 한국의 자체 핵무장 논란을 끝낸 것이 아니라 그 한국의 말하자면 현실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죠. 사실 한국 내 일각에서는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방위 공약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이런 주장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일각에서는 미국의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또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바로 이 때문에 미국은 한국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핵협의그룹을 출범시켰습니다. 이것은 이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한국 내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의도가 주된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한국 정부는 이 핵협의그룹을 통해서 보다 강화되고 확고한 미국의 핵 우산과 관련한 보장을 받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서 이번에 한 말하자면 발언, NPT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것과는 조금 다른 맥락의 얘기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한국 내 일각에서 제기된 그 자체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서 현실적이지 못한 이야기다. 이렇게 일축한 것이죠. 그 배경을 보면 윤 대통령은 한국이 결정만 한다면 핵 개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도 국가 운영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국이 핵 개발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지금 북한의 핵 포기를 압박하는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이제 국제사회의 강한 반대와 또 이에 따른 제재에도 말하자면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점을 현실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핵 관련 핵 무장과 관련한 자체 핵 무장과 관련한 한국 내 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한국민은 70% 이상이 자체 핵 보유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논란은 북한의 핵 위협이 상존하는 한은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자, 윤 대통령이 북한 주민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도 했는데 이것도 좀 해설을 좀 해주시죠, 최 기자.
네, 저도 그 TV를 통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특별 대담을 봤는데요. 대담하면서 앞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그 정상회담, 또핵 문제, 북한에 대한 것이 이제 쭉 지나왔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적 지원에 상당한 관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인터뷰 내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기억하는 한 인도적 지원을 한두번 이상 그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도 헌법에 따라서 한국 국민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도적 지원 용의를 밝혔는데요. 인도적 지원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식량 얘기입니다. 북한이 지금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는 것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북한 당국이 그 허용한다면은 남북 간의 정치적 관계, 군사적 긴장 관계 이곳과는 무관하게 북한 주민에게 인도적 지원, 즉 식량 지원을 할 용의가 있다. 이런 것을 이번 특별 대담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밝혔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자, 화제를 다음 건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전직 고위 정보 당국자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진단했다는 소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장이 6일 워싱턴 타임스 재단 주최로 열린 온라인 세미나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클래퍼 전 국장은 북한 비핵화를 고집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없다며 좀더 장기적인 접근법은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하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대우하는 것일 수 있다며 보다 책임 있는 북한의 행동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대신 핵 능력을 제한하자 이런 얘기인데 미국이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지금 어떤 것들입니까? 윤 기자가 좀이 부분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워싱턴의 북한 핵 문제 또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최근에 그 전직 고위 당국자들이 그 거기서부터 나오는 발언들 중에 좀 주목되는 것이 하나가 이제 북한 비핵화 관련한 클래퍼 전
예.
국장과 같은 그런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북한 비핵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의 일환일 텐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미국이 말씀하신 북한의 핵 보유 인정 이런 또 것을 못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첫째는 이제 미국의 정책과 거리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예.
그 배경으로는 이 동북아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이런 것이 이제 우려되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NPT, 핵 비확산 체제가 와해되는 것. 이두 가지가 바로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다. 핵심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네.
사실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핵심은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미한일 삼각동맹의 군사 안보 공조 그리고 협력을 강화해서 북한과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대응과 공조는 이 중에서도 핵심인데요. 북한이 설령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라고 해도 이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미북 관계 재설정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된 경우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을 주요 그 말하자면 배경으로 하는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과 공조가 약해 될 것이고, 이 경우 동북아 지역에서 핵 도미노 현상이 우려된다. 지금 잘 알려진 대로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타이완도 언제든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갖추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고요.
예.
그 북한의 핵 보유가 현실화되고 또는 미국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언제든 이들 나라들은 핵 보유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예.
또한 그 확장 억제 논의 자체가 한국에 대한 핵 우산 공약을 강화해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막으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 미국의 북한의 핵 보유 인정은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도 사실 무력화하고 또 와해시킬 것이다. 이것은 이제 미국 정부는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클래퍼 전 국장은 또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감안하면 한국의 핵무장 지지 여론이 놀랍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자체 핵무장으로 그러니까 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능력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국이 반드시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런 의지를 얘기하는 걸까요?
능력을 주로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클래퍼 전 국장은 이번 그 세미나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과 일본이 모두 핵무장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현재는 미국 그들이 그 미국에 의지하도록 설득해서 성공했지만 예. 얼마나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클래퍼 국장이 무슨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하거나 반대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있는 현실을 그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조금 전에 얘기 나온 대로 핵우산 정책을 강화해서 한국과 일본의 그 핵무장을 막고 있긴 하지만 북한이 핵위협이 갈수록 이렇게 고도화되고 선제공격을 한다고 그런 상황이니 이것이 더 고도화되고 위협이 강화되면은 한국과 일본이 핵우산을 버리고 자체 핵무장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것인데요.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워싱턴에서 한국과 일본의 그 핵무장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기존의 그 미국의 핵우산을 강화를 해서 한국과 일본은 핵무장을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입장이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북한의 핵 고도화가 저렇게 본격화되고 위협이 갈수록 위협해지니까 차라리 한국을 핵무장시켜서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있는데 클래퍼 전 국장의 말은 그 두 가지 견해 한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또 하나 흥미있는 일이 있었는데 존 볼튼 전 국가안보 보좌관이 최근에 저희 BOA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볼튼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임기 초에 북한과 협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보는 것일까요?
예, 사실 이것은 볼튼 전 보좌관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한 거에 앞서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이 그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잘 아시는 대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언론이 이제 그 북한과의 핵 협상과 관련해서 그 내용, 말하자면 핵 동결을 우선 시작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 대한 제재 일부를 완화하는 쪽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재집권할 경우에 그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예.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퇴임 이후에도 그 의사를 밝혔고요. 심지어는 자신이 대통령이 다시 되면 다시 집권하면 북한 핵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볼튼 전 보좌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 정상회담에 대해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전혀 놀랍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때 4년여 전에 협상을 통해서 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은 잘 알려진 일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했지만, 바로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자신의 관계가 상당히 좋다는 점을 최근에도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국이 북한과 전면적인 비핵화 대신에 부분적인 핵폐기와 부분적인 제재 해제를 맞바꿔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실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글쎄요, 이것은 그 현실성을 이제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오웰런 연구원이 이번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분적인 핵폐기 얘기입니다. 북한이 부분적으로 핵폐기를 하고
예.
이에 대한 그 대가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제재 해제를 맞바꾸자 이런 그 주장인데요. 이런 제안을 하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그 응급 조치 이런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처럼 그 북한 핵 문제를 방치해두면 핵 문제가 가만히 동결돼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몇 번이나 얘기했듯이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려라 그렇게 공개적으로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실제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북한 핵탄두, 미사일 이런 것이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북한 간에는 전혀 지금 대화, 협상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방치해둘 경우에 시간이 결국 북한으로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오웰런 연구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북한 핵 문제를 방치하고 내버려 두지 말고 완전하진 않지만 기존에 있는 확인된 핵무기를 부분적으로 일단 그 폐기하고 그 대가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일종의 주장을 편 건데요. 문제는 지금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 있을 적에는 거의 그 들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도 그 대통령 선거가 올 11월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북한 핵 문제가 상당히 그 우선순위가 낮고 또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중동 사태로 바이든 행정부가 되게 신경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웰런 그 연구원이 이런 주장을 했지만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 같은 아이디어가 채택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2019년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대북 제재 5개 해제를 요구했다가 결렬이 되는데 이 새로 미북 회담이 재개된다면 또 이제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오겠죠?
예, 사실 이 미북 회담의 재개와 관련한 얘기는 지금 벌어진 사안이 아니고, 그리고 또 올해 말에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할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권좌에 복귀할지 사실 알 수가 없는 사안이고요.
예.
그러니까 회담의 재개를 전망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정적인 상황이죠. 다만 미북 회담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사실 말하자면 현실적이지 않다,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말하자면 2019년에 영변 핵시설을 북한이 폐기하는 것을 대가로 5개 제재를 요구하다가 결렬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제 앞으로 북한과 미국의 말하자면 회담이 재개된다고 한다면은 북한이 요구하는 사안은 훨씬 더 말하자면 그 수위가 높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북한이 이제 사실 지난 4년, 5년 새에 핵무기 수도 굉장히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고도화도 상당 부분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
무기 수량 그리고 역량 면에서 이제 이전과는 또 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요구는 훨씬 더그 수위가 높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 사실 바이든 행정부 앞으로 남은 1년 그 임기 중에 이렇게 미북 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은 지금 북한의 동향이라든지 또 미국 내 정치 상황을 보면 사실 어려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이제 새 정부가, 그것이 바이든 정부가 됐든 트럼프 이기가 됐던 드러날 경우에 미북 회담이 재개된다면은 이전과는 여러 가지 그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김 씨 일가의 세습 지배에 대한 북한 내 불만 여론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국 정부가 밝힌 내용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는데요. 한국 통일부가 지난 10년간의 탈북민 6천여 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권력 세습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수뇌부가 과연 이 같은 변화를 알고 있는지, 이게 참 궁금한 부분이네요. 누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것은 그 권력 세습에 대한 것이 이제 이번 그 한국통일부가 밝힌 여론조사 중에서 상당히 눈길을 끌었던 대목인데요. 권력 세습에 대한 여론이 그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그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는 권력 세습에 부정적인 의견이 한 22%였는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것이 그 53%로 확대됐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북한 주민들의 그 단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대체로 봐서 이 같은 추세,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3대째인데 권력 세습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것은 이제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지금 그 물어보신 것이 김정은 위원장 그 북한 수뇌부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느냐 이런 것인데요.
예.
아마 모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그 발언 이런 것을 보면 북한 주민들이 그 경제난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많은데 경제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강조하고 무슨 새로운 정책 이런 것도 내놓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새도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딸 김주혜죠. 김주혜도 계속 보면은 지금 그 행사 이런 곳에 그 데리고 다니는 것을 보면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이 그 세습에 대해서 이 정도로 불만이 많은 줄은 모르고 있지 않느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자, 오늘은 북한이 초대형 전투부 순항미사일과 신형 지대공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다는 소식과 함께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언급, 그리고 미국의 전직 고위 정보당국자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는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최근 한국 서울에서 국경 없는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한국의 음악가 탈북민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신년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국경 없는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탈북 어린이들에게 악기 교육과 정신건강을 돌봐주는 국제 비영리 단체입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음악회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국경 없는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더 컬처앤 아티스트가 엘가의 사랑의 인사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신년 음악회는 모두 3부로 구성돼 국경 없는 오케스트라의 연주뿐만 아니라 더 컬처앤 아티스트들의 뮤지컬 성악과 재즈 보컬, 또 국악 클래식 퓨전 공연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는데요. 자세한 얘기 더 컬처앤 이서진 대표에게 들어봅니다.
국경 없는 오케스트라랑 저희 이제 아티스트들과 콜라보를 해서 이 티켓 금액은 전액 다 기부로 저희가 진행하는 다양한 콘텐츠로 준비한 공연입니다. 음악을 통해서 세상에 좀 선한 영향을 끼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던 도중에 제 지인들과 함께 이제 재능 기부로 좀 좋은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재즈, 뭐 성악, 뮤지컬 성악도 있고 저희가 오케스트라 편성을 저희에 맞춰서 편곡을 해서 되게 웅장한 곡들과 저희 정통 클래식들까지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탈북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저희가 곡 선정도 뭐 홀로 아리랑이라는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아리랑과 다른 버전으로 하고 곡 하나하나 의미를 뒀던 게 저희의 이번 공연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서진 대표는 지금까지 수많은 공연을 해왔지만 탈북민들과 협업한 적은 처음이었다고 하고요. 국경 없는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이무주 대표 또한 다른 단체와 함께한 첫 협업 연주라 더욱더 뜻깊은 음악회가 됐다고 말합니다. 먼저 국경 없는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소개부터 들어봅니다. 이무주 대표입니다.
국경 없는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탈북자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악기를 제공하고 매주 악기 레슨하고 직업 멘토링, 그다음에 이제 정신 건강 테라피 등 북한에서 한국에서 돌아와서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루트를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국제 비영리 단체입니다. 설립 선언은 2017년도에 했고요. 설립 자체는 2018년도에 이제 공식적으로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2014년도부터 이제 아이들 봉사 활동을 하게 되다가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도움을 주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고요. 북한에 부모님이 계시는 아이들도 있고 탈북 과정에서 부모님을 잃은 아이들도 있고 탈북 과정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태어나게 된 경우라서 그런 아이들이 특히 이제 한국에 와서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많이 힘들어하는 아이들 중 하나이고 아이들 중에는 이제 신분이 명확하지 않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현재 국경 없는 청소년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는 인원은 15명 정도인데요. 이무주 대표는 이번 공연을 통해 탈북민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탈북자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모여주신 게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탈북자 아이들도 우리와 같은 동포이고 우리 근처에 있는 아이와 다를 게 없는 아이들이라는 게 저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는 해외에서 연주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미국에 지사가 있어서 자금 운영을 미국에서 주로 하고 있어가지고 미국이나 아니면은 다른 해외에서 아이들 몇 명 다는 못 가더라도 몇 명이라도 데리고 연주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지 9년 차라는 김예지 단원은 오케스트라에서 세컨 바이올린을 맡고 있는데요. 단원으로서 활동한 지는 이제 두 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스케일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랑의 인사라는 곡을 시작했는데 그게 너무 어렵고 연습을 해도 나아지는 게 보이지 않아서 제 한계를 느꼈었어요. 근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 아주 귀한 경험을 하게 되고 연주를 통해서 뿌듯한 감정도 느끼게 돼서 바이올린이라는 악기를 배우기 시작한 게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같이 오케스트라 클래식도 같이 즐기고 축제 같은 분위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마음에 감동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서로 엄청 하나가 돼서 오케스트라에서 화음도 잘 받고 하는 것 같아요.
또한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이민지 학생은 탈북해서 한국에 정착한 지 5년째라고 하는데요. 오케스트라를 통해 처음 바이올린을 접하게 됐고 악기를 배우고 공연 활동을 하면서 점차 성장하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일단은 예전에 할 때는 그냥 주구장창 그냥 악보만 연습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기본기도 조금 다지면서 같이 연주 준비도 해서 자세나 이런 게 조금 나아지고 또 소리나 이런 게 조금은 개선됐다고 생각해요. 그 또 좀 제가 원래 그렇게 악기에 열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하면서 좀 많이 더 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좀 더 열심히 연습도 하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제가 연습을 한 것만큼 또 소리도 예쁘게 나오고 칭찬도 해주시고 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그런 거에 되게 뿌듯함을 갖고 나도 이런 소리를 내고 이런 걸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자신감도 좀 얻었던 것 같아요.
아직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한 지 6개월이지만 앞으로 음악에 관해 더 깊게 배우고 싶다고 말했고요. 더불어 탈북민 이민지 학생은 연주 활동으로 관객들에게 통일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빨리 통일됐으면 좋겠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좀 많이 속상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는 남북이 하나가 되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고 또 저는 가족들도 아직 그곳에 있어서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커서 저는 빨리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소망이 있어요.
또한 이번 행사에는 연주 공연뿐만 아니라 의친왕 기념사업회가 마련한 대한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전시도 열렸는데요. 조선 왕실의 유물과 그 시대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전시였고요. 이날 대한황실 고종황제의 장증손인 이준황소는 남과 북은 한민족으로 통일을 꼭 이루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1910년에 저희 고종 할아버지께서 일제에 의해 나라를 빼앗겼지만 의친왕 할아버지와 황실의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운동가들과 나라를 찾기 위한 운동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한 나라로서 독립을 완전히 못했습니다. 황실의 의친왕 할아버지께서는 아직 우리가 독립을 완전히 이루지 못했다. 한 나라가 되어야만 우리가 완벽한 해방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탈북자 어린이들,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오케스트라를 하고 또 우리 전시를 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한 나라다. 한 나라라는 건 자긍심을 고취시켜주고 우리 다음 세대가 통일, 대한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작은 전시를 준비했는데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평양, 개성에서 왔던 친구들이 한국의 서울, 부산에서 나왔던 친구들과 문화예술, 공연과 그리고 미술로서 어우러지는 모습이 역시 우리는 전부 한민족이다 하는 것을 느꼈고요.
그린기브 콘서트의 모든 수익은 이 탈북 청소년들을 위해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컬처엔의 이서진 대표는 앞으로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 사업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는데요.
사실 이번에 음악으로 시작을 했지만 또 아는 다양한 지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단순히 고등학교까지의 졸업이 아니라 그 이후에 창업 혹은 취업 같은 것 같이 이런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뭐 멘토링과 멘토와 같은 교육적인 이런 프로젝트부터 다양한 사회공헌적인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근데 이제 본업은 출판사로 운영을 하면서 문화예술로는 좀 사회에 환원하는 좋은 역할을 하자라는 취지의 회사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관객분들도 한 150명 정도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자율적 기부로 이제 인한 거기 때문에 저희도 얼마가 후원이 들어왔는지 모르거든요. 후원 계좌로 했고 이 단체에서 이제 잘 쓰일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저희가 공연 기획들을 통해서 탈북 청소년들 오케스트라들이 많이 무대를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남북 출신의 연주가가 한데 모여 공연하고 또 전시까지 이 다채로운 행사로 마련된 신년음악회. 관람객의 소감은 어떨까요?
당연히 좋은 취지로 운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사실 이런 데 참여를 사실 잘 하진 못했었는데 남과 북 화합의 장을 최근에는 사실 계속 거의 문화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작게라도 좀 시작을 하면서 요즘 아이들은 사실 잘 알진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역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주는 취지에서 굉장히 좋은 의미의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에 좀 관심이 좀 많아서 지금 후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어차피 한 민족인데 이 분단의 아픔을 저는 뼈저리게 느껴요. 부모님이 이북이시기 때문에 평안도시인데 그래서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생각하면 참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탈북민들한테는 왠지 좀 애정이 가고 와서 여기 와서 고생하는 거 보면 좀 안타깝고 같은 동포인데 그런 좀 아픈 마음이 있어요. 젊은이들로 많이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참 어떤 기를 느끼고 지금 마음이 굉장히 뿌듯해요.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VOA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은 10일 가자지구에 위치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의 본부 아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용한 지하 터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육군 공병대는 이날 외국 언론 매체 기자들 수명을 난민 구호기구의 가자지구 본부에 데려가 해당 터널을 직접 보게 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터널은 길이 700m, 깊이 18m로 때때로 두 갈래로 갈라져 있으며 쪽방이 드러나 보이기도 했습니다. 통신은 또 강철 금고가 있거나 컴퓨터 서버와 산업용 배터리 등으로 가득 차 있는 방들도 있었으며 통로는 좁고 더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5일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인도주의 업무를 담당해온 난민기구 지원 일부가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에 연루된 점 등을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기구를 발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말 이스라엘 당국에 의해 난민 구호기구의 일부 직원이 하마스의 요원으로 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겁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이스라엘 정부가 제기한 난민기구 직원들의 하마스 연계 주장을 일부 시인했으며 미국 등 주요 난민기구 지원 국가들은 관련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자금 지원을 일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난민구호기구는 가자지구에서 13,000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팔레스타인인입니다. 난민기구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의료에서부터 교육, 식량과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남부 도시 라파에 대한 지상 공격을 감행할 경우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고 10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앞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나머지 거점들이 위치하고 있는 라파 지역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라파 지역 내 하마스를 공격하지 않고는 하마스 전체를 파멸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이유로 됐습니다. 미국은 하마스를 테러 집단으로 지정해오고 있습니다. 이어 9일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군에 지상 공격 전 수십만 명 팔레스타인인을 대피시킬 계획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상 공격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일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후 몇 시간 만인 10일 오전 이스라엘의 수차례 공습으로 라파에서 어린이 12명 이상을 포함한 팔레스타인인 최소 44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급습 그리고 곧바로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한 공격을 진행하면서 230만 명에 달하는 전체 가자 인구 중 절반 이상이 라파로 이동해 대피하고 있었습니다. 라파 지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집트의 사메 슈크리 외무장관은 이스라엘의 라파 지상 공격이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스라엘은 결국 팔레스타인을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집트 정부는 팔레스타인인이 이집트로 몰려오게끔 하는 건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의 40년 된 평화협정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중재자 역할을 해온 카타르도 이스라엘의 라파 지상 공격은 재난적인 상황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매우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일 자신이 미국 대통령이 될 경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에게 방위비 분담에 대해 압박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린 유세에서 나토의 방위비 지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회원국을 방어하지 않겠다는 과거 자신의 발언을 되짚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에는 한 발 더 나아가 그런 회원국이 있다면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우크라이나가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침공을 방어하는 노력을 큰 진전 없이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 의회에선 공화당 의원들이 우크라이나에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점점 더 회의적이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크림반도를 합병한 뒤인 2014년 나토 회원국들은 냉전 이후 취했던 지출 감축을 중단하고 2024년까지 국내 총생산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2022년 9월 나토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승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김현규였습니다. 2월 11일 일요일 VOA